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0일부터 중동과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파키스탄, 인도,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첫 기착지인 리야드에서 사우디 당국자들과 만나 사우디와 이라크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사우디와 이라크 관계 개선을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감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파키스탄과 인도 방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테러 소탕을 위해 이 지역을 중시해왔습니다. 또 인도가 인도양 태평양 지역을 떠받드는 네 개의 중요한 민주주의 기둥 중 하나라는 입장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은 호주와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들 4개국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 틸러슨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구속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한다면서도 힘으로 북한을 위협해 구속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한반도 위기를 군사적 해법이 아닌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로 발생한 한반도 위기를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19일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원이 이날 샤리프 전 총리와 딸 마리암 그리고 사위 무함메드 샤프다르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현재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샤리프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무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의 딸 마리암 씨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 7월 부정부패 혐의를 인정해 샤리프 전 총리의 총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 일가는 영국, 런던 등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는 19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방관영 타스남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적대적 접근에 맞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하면서 추가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그 같은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카탈로나 자치정부에 대해 오는 21일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할 경우 자치권 몰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스페인 중앙정부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카탈로나 자치정부에 독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19일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날 뉴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힘보다 분열시키는 힘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집권한 부시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UN에서 우주 개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UN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되 군사적 옵션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에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 두 건이 제출됐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리가 UN에서 또다시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하자 이 역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일축한 건데요. 백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ese resolution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더 많은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는 김인용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17일 유엔 우주공간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는 경제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용위성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우주 개발은 모든 측면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불법화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복구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최 대변인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에서 7일 일본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을 면담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캐틴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인 납북자 문제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납치 문제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끔찍한 인권 위반과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regime's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애덤 세베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처럼 한국인 납북자 문제 역시 적극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적인 외교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 옵션을 계속 제안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되 군사적 옵션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diplomacy backed by credible military power. My job as a military commander is to develop those hard power options.
해리스 사령관은 17일 국제전략연구소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외교를 선호하지만 이때 믿을 만한 군사적 억지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임무는 이런 군사적 선택 방안을 고안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이를 실제로 상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 서부의 LA, 하와이 호놀룰루,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 호주의 시드니나 싱가포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ll continue to provide military options to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Mattis whil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emphasize
해리스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계속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바란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is includes calling on China to do more to exert its considerable economic influence to stop Pyongyang's unprecedented weapons testing.
북한의 전례 없는 무기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보다 더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중국이 수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올바른 행보를 보였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변덕스러운 지도자 김정은의 수중에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이 결합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해서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모한 독재자라며 국민들의 번영과 복지보다는 자신의 권력 추구를 더 중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단합을 중요한 해결 수단으로 제시했는데요. 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적 관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n my opinion, diplomatic engagement is the way to be able to achieve the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 상황은 피해야만 할 비극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합이야말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믿는다면서 이를 통해 외교적 관여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I'm a believer that the unity of the Security Council is a crucial instrument.
구테스 사무총장은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매우 위험한 현재 상황과 연관된 당사국들이 동의해야만 가능할 일이라면서 아직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been, as I said, available for any action that might be.
구테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야말로 국제사회의 명백한 목표라며 이 점을 북한 당국에 매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 두 건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사나 제1위원회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등 65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지난해 1월 6일과 9월 11일 그리고 지난달 3일 실시된 세 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고 6자회담 등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권고하는 이 결의안은 그 밖에도 아직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특히 조약의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모든 나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조약의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국가들 가운데 북한 등 8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호주와 브라질, 멕시코 등 12개 나라가 공동 발의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은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6자회담 공약 등을 이행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핵안전협정을 준수하고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2일 사이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전문가들 또 언론의 평가에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견해가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야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흡한 안보리 대북 결의와 각국의 이행 의지 결여 등 여러 허점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대북 제재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예. 이런 평가는 언론들과 전문가, 관련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평가가 달라진 겁니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예. 우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275호가 더해지면서 북한의 수출이 90% 줄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예. 안보리 결의는 석탄과 의류, 수산물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고 예. 북한으로의 수출 역시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예, 미국의 이른바 압박 캠페인입니다. 예. 미국은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행정부 모든 부처가 적극 나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다른 나라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반드시 대북 압박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는데요. 그 결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 또는 축소하거나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한 나라가 지금까지 20개 나라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제재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숫자상으로 보자면 이른바 압박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점점 늘어나니까요.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이. 근데 이제 미국 정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심은 중국의 참여일 텐데요. 중국이 실제로 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 성실하게 나서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나 설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은 일단 기회 있을 때마다 안보리의 제재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란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협조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요.
예.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결의를 합법적 무역뿐 아니라 밀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옥죄는 그런 움직임들 강화되고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움직임들이 실제로 북한 내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증거나 조짐은 있습니까?
우선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면서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이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고 밝힌 것도 예.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의 목표는 이런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북한을 유도하겠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떨까요?
북한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은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있고 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북미 간의 대화는 결국 성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미북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된다면
예.
그 시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설령 대화가 시작된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까지는 길고도 어려운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미한 동맹관계와 대북 공조를 구체화할 좋은 기회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입장과 대응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t'll be important for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to talk about how they remain in communication.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합의할 것인지, 협상의 적기가 언제인지, 협상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는 게 중요할 것이란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어떤 상황이 무력 사용을 촉발할 것인지, 그런 환경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었던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런 논의의 필요성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위대한 동맹이 무엇인지 그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opportunity for President Trump to see firsthand, first of all.
위중한 시기에 두 정상이 위험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통화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미국과 한국 동맹의 결속을 증대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두 동맹이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이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란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특히 두 동맹이 통상적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통해 좀 더 같은 페이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generally on the same page, but every once in a while you hear hints and suggestions that sometimes we're not. So this will b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맹 강화를 위해 어느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인지, 진전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 겁니다. 한국의 일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하면서도 일부 돌발 상황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을 밀어붙이지 말고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물밑 작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공산주의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오를 보면 과오를 보면 게 뭐냐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자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미국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시아 공산당을 상대할 때는 아시아적 그 이 뭐랄까 그 특성 문화의 특성 특히 그 저항적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네. 베트남 민족주의도 저항적이고 북한 민족주의도 굉장히 저항적이에요. 네. 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 밀어붙여가지고는 네. 미국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한국의 안보 상황이 6.25 전쟁 직후나 베트남 전 직후만큼 중대한 위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다차원적으로 다방면적으로 강화해서 전혀 한미 동맹의 이상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또 미사일 가지고 어떠한 위협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굳건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라는 확신을 우리 국민 또 우리 정부 또 북한 또 주변 4강 국제사회에 전체적으로 그거를 알리는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번 트럼프 방안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모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경험이 매우 적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안이 협력을 실질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각 정부마다 경험이 적었고 특히 미국의 신정부도 그렇고 우리의 신정부도 그렇고 경험이 우선 일천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그 교류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 이번이야말로 이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서로가 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두 나라 사이에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정확하게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 4년 정도를 함께할 이정표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 연구원의 최강 부원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대규모 반미 혹은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반트럼프 시위를 직접 본다면 돌출 발언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비서관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의 한 단면이라며 반미 시위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democracy. People can protest. People can demonstrate. That's what democracies. People in democracy.
두 나라 국민은 누가 친구인지 잘 알고 있고 미한 관계는 여전히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위가 두 나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크리스 힐 전 차관보 역시 많은 국제 행사에서 시위를 볼 수 있다며 두 나라는 그런 우려보다는 협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여전히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발표한 2016 민주주의 인권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의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의 평가를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은 지난해 유럽연합이 일본과 공동 발의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다시 거론됐다며 두 결의안 모두 북한의 구조적 결함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와 현재 인권 유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통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주민들과 관련한 국제법, 즉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과 협력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은 북한에서 식량 안보와 보건, 식수, 위생 등에 초점을 맞춘 일부 사업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권 같은 인권 문제를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회 통합을 다루는 북한 기관들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들은 어린이와 노인 등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은 해마다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6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비상연락 채널을 열고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라는 내용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민주당 국가안보위원회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편지에는 구체적인 대북 전략 제안이 담겼습니다. 세스 몰튼, 스테파니 머피, 지미 파네타 민주당 국가안보위원회 공동의장들의 주도로 68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은 역효과를 낳고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험한 강경 발언을 일삼고 동맹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이 대북 제재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가 강화됐지만 북한에 더욱 진지하고 일관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 이행 능력이 없는 나라들에는 미국이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하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북한과 위기관리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설명해 오판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언제나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동아시아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회유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할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을 속히 인선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내년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의 올가을 쌀 생산량을 155만 톤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농무부 경제조사서비스가 16일 발표한 10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전달 발표한 9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같은 160만 톤으로 잡았던 쌀 생산 전망치를 5만 톤 낮춘 겁니다. 무엇보다 올해 봄 날씨가 매우 건조해 농작물이 다소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 농무부 해외 농업 서비스의 다스미타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0월 첫째 주까지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농작물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쌀 수확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는 위성 등을 통해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며 열흘에 한 번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 사진,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실태,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매달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쌀 수확이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었던 2015-2016 양곡 연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지난 5년 평균 쌀 생산량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가뭄으로 쌀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최근 분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FAO는 6일 발표한 식량안보 농업부문 세계경보조기 대응보고서에서 올해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데 이어 올가을 추수하는 주요 작물 수확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북한의 비가 적게 내려 주요 작물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7월 초부터 중반 사이 비가 다소 내리긴 했지만 이미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곡물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가 올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올해 쌀 수확 전망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BOA에 올해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6월 말까지 지속된 가뭄이 적어도 옥수수라든지 벼 등 농작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는데 아마 벼보다는 옥수수에 좀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작황은 적어도 지난해 작황의 한 피해가 5% 이내에서 약간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국내 농업자들의 개념입니다.
다만 북한의 곡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많은 경우 북한이 발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나마 과거에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초청해 작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의 작황 조사는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4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이상적 사회주의 국가로 신봉하며 1970년 평양을 방문했던 전 흑인 인권운동가가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을 악몽으로 규정했습니다. 흑인 해방을 기치로 내걸었던 무장조직, 이른바 블랙팬더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인권변호사로 변신한 캐슬린 클리버 씨는 46년 전 스탈린식 스위스로 알았던 북한이 지금은 끔찍한 경찰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예일대 법과대학원을 거쳐 현재 에모리 법과대학에서 재학 중인 클리버 교수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블랙팬더가 북한과 처음 접촉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He went to Algeria. And when he was in Algeria, it was during the Pan-African Cultural Festival, the very first Pan-African Cultural Festival that ever
블랙팬더 최고 지도부 일원이었던 전 남편 엘드리즈는 미국에서 경찰 살해 사건에 연루돼 1969년 알제리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알제리에서 범아프리카 문화제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알제리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났죠. 이를 계기로 엘드리즈는 그해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듬해 북한에서 반제국주의 기자 총회가 열렸는데 엘드리지가 이에 참가할 미국 대표단 15명을 조직했고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김일성을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블랙팬더가 운영하는 신문이 관련 기사를 썼기 때문에 초청된 겁니다.
남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건 언제였습니까?
When he planned that delegation, the time that he would be in Korea coincided with the time that I was.
딸아이 생일이 1970년 7월 31일이니까 그 즈음입니다. 저는 만삭 상태였고 북한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죠. 엘드리지가 대표단을 꾸릴 당시 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 혼자 알제리에 남아서 출산하는 걸 원치 않아서 알제리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저를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선 8주에서 9주 정도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출산일 10일 전부터는 병원에 있었고 이후에는 회복 절차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일성 주석의 부인인 김성애를 만났습니다.
김성애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It was a formal event in the sense that it was arranged by somebody else. She came with her interpreter. She came to the guest house.
제가 머물던 초대소에 찾아왔습니다. 매우 외교적이고 격식을 차린 자리였습니다. 저와 친해지려고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제가 블랙팬더라는 단체의 대표로 북한에 온 손님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난 거죠. 북한에서 태어난 제 딸 이름은 조주영입니다. 제가 고른 이름도 아니고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김성애가 직접 지어줬고 뜻은 주체 조선에서 태어난 젊은 여자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따님이 아직도 그 이름을 사용하나요?
Yeah, that's her name, Joju. Joju Younghee. That's her name. Short is Joju. She likes it, I guess.
네, 줄여서 조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자들은 특별한 이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죠.
북한에서의 체류는 어땠습니까?
I was put in this beautiful remote guest house called Zhangziwan. And it was a place where they would bring diplomatic visitors, but it was very isolated.
외딴 초대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머문 곳은 호텔처럼 요리사와 운전사, 통역사 그리고 보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통역사가 이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다 울더군요. 당시 저희는 해외에서 가져온 잡지와 신문들을 통역하는 여성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논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당시에도 정보는 엄격히 통제됐고 평양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 엘드리지는 왜 주체 사상에 빠지게 됐습니까?
He was phenomenally inspired. The concept of self-reliance was it's very congenial.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감명을 받았어요. 자립이라는 개념은 당시 미국 흑인들에게 매우 잘 맞았습니다. 식민지 지배자나 노예주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존한다는 뜻이니까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는 주체 사상의 이런 개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당시 교수님도 주체 사상에 끌리셨나요?
I didn't actually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ideology of Duché as he did.
저는 엘드리지만큼 이 이념에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 이미 매우 독립적이었고 감옥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엘드리지는 수배자였고 미국 여권도 없었지만 저는 여권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 흑인과 주체 사상이 잘 맞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Self-reliance. Well, first of all, we had to be self-reliant. I mean, a lot of things were not done. For black people, they had to do it for themselves. They had to.
흑인들은 주체를 실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 흑인 단체들은 자립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부 흑인들은 심각할 정도로 남에게 의존했었죠.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각종 차별이 많았고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반식민주의 운동이 매우 중요하게 비춰졌던 것도 이유였습니다.
블랙팬더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Yes, in the Black Panther Party, my job was communications secretary, and we started that in the Bay Area at the very beginning.
공보 담당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블랙팬더에는 바비실 총재가 있었고 국방 담당에는 휴이 뉴튼, 문화 담당에 에밀리 더글라스, 그리고 정보 담당을 전 남편 엘드리지가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보 담당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된 거죠.
블랙팬더를 북한과 손잡았던 폭력 단체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Panthers were a believe in what we call self-defense. That self-defense is not necessarily violent. However,
블랙팬더는 정당 방위를 우선시했고 그렇다고 해서 꼭 폭력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폭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마틴 루터 킹 등 기독교인들이 이끈 흑인 단체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기독교 중심 단체들은 비폭력적으로 시위나 집회를 여는 방법을 연구한 반면 블랙팬더는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법에 집중한 거죠.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까?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In California, it was completely legal to have a weapon.
군사 훈련을 한 건 맞습니다. 또 당시 블랙팬더가 활동하던 캘리포니아주에선 총기 소지가 완전히 합법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북한에선 군사 훈련을 받진 않았습니다.
소위 미국 제국주의와 맞서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았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동의하시는지요?
Yeah, that's kind of the concept. The Americans did not appreciate North Korea. They were aligned with South Korea.
그런 배경 때문이었던 게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좋게 보지 않았고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당시는 공산 국가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갈등을 빚었던 시기였습니다.
블랙팬더를 공산주의자들 모임으로 볼 수 있나요?
Well, no, it didn't. It was articulating a position of self-reliance.
아닙니다. 블랙팬더는 자기 방어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것이지 꼭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블랙팬더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았고 비폭력을 추구한 다른 흑인 단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을 스탈린식 스위스에 비교한 적이 있으신데요.
Switzerland, I had spent some time in Switzerland. Switzerland is extremely neat. Very, very quiet. Extremely clean.
저는 스위스에서도 살아봤는데 스위스는 매우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제가 본 당시의 북한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지만 스위스처럼 매우 조용하고 깨끗하며 질서 정연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위스와 달리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스탈린식 스위스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 뒤 인권 전문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로 변신하셨는데 지금은 북한을 어떻게 보십니까?
Look, the man who is the grandson of Kim Il Sung. I'm sure Kim Il Sung would be terribly embarrassed by him.
김일성의 손자 이름이 뭐였죠? 제 생각엔 김일성은 그 사람 때문에 매우 부끄러울 겁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김일성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도 없었고 매우 진지했죠. 이젠 그 누구도 스탈린식 스위스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형도 죽이지 않았나요? 제가 1970년대 경험한 북한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998년 사망한 전 남편 엘드리지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I mean, we don't know. We don't know what is there. They just know what I read about. But it just seems like a horrible police state right now, from what I read. The people trying to escape and people get killed for escaping.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은 끔찍한 경찰 국가 같습니다. 주민들은 탈출하려 하고 탈출한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북한은 어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고 있고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매우 이상한 기분입니다. 지금의 평양은 제가 방문했을 때의 평양과 너무 다릅니다. 이제는 그저 이상한 사회가 됐고 제가 46년 전 만난 사람들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접하는 정부만 보면 북한은 인권 문제의 악몽입니다. 군사 독재 국가라고 해서 꼭 국민들이 굶주리고 목숨이 위험하거나 지도자가 미치광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군사 독재 국가라고 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70년대 흑인 해방 무장 조직 블랙팬더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캐슬린 클리버 에밀리대 법과대학원 교수로부터 당시의 경험과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남포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 수풍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2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2도. 사리온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5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8도, 웅기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19일 북한이 몇 개월 후에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은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연쇄적인 핵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거의 완성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개발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행사에 참석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고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6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0일부터 중동과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파키스탄, 인도,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첫 기착지인 리야드에서 사우디 당국자들과 만나 사우디와 이라크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사우디와 이라크 관계 개선을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감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파키스탄과 인도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남아시아 전략을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테러 소탕을 위해 이 지역을 중시해왔습니다. 또 인도가 인도양 태평양 지역을 떠받드는 네 개의 중요한 민주주의 기둥 중 하나라는 입장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은 호주와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구속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비판한다면서도 힘으로 북한을 위협해 구속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둘러싼 교착상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한반도 위기를 군사적 해법이 아닌 타협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는 19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방관영 타스남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적대적 접근에 맞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하면서 추가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이달 초 아프리카 니제리에서 미군 특수부대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군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9일 여느 미국 병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적절한 때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10월 4일 니제르와 말리 국경지대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의 매복 공격으로 미군 4명과 니제르 보안군 4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19일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원이 이날 샤리프 전 총리와 딸 마리암 그리고 사위 무함메드 샤다프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현재 런던에 머물러 있는 샤리프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무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의 딸 마리암 씨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 7월 부정부패 혐의를 인정해 샤리프 전 총리의 총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 일가는 영국, 런던 등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카탈루나 자치정부에 대해 오는 21일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할 경우 자치권 몰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